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 지난주일도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1절 한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2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처녀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재림을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왜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기에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주의 재림이 있게 되면은 무슨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주의 재림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됩니다.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것.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문제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늘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은 다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이 땅에 모두 의인만 살고 있다면 이 땅에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여러분들이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과 이 기사들이 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잡지책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도덕한 일도 많고 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후예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때 이 벗어난다는 것이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편에 보면은 죄에서 벗어나지만은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양면적인 진리를 다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면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 못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가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강도의 면에 있어서는, 정도의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장막.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을 한다 이랬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죄의 큰 짐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아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울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위대한 성도였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저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양심이 항상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상처가 그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큰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오랫도록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였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경건하고 위대하였던 성도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죄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비단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짐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잘 가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재림 후에 죄가 우리 인간 믿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결별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울음에서 시작하여 단식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죽을 때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하여 단식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죽을 때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죽을 때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이 말은 주의 재림 때에 정확하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래서 그 재림의 날이 되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던 이 어려운 죄로 인한 고통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해방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요. 슬픔으로부터의 자유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날이 될 것입니까?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큰 상처들도 많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 있게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죽음, 사막이라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죄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같이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과 자유가 그날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 짐진 것 같이 살아가면서도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날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재림이 있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위로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쓴 그 모든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위로와 보상이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보돈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인이 아주 부자였던지 큰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장터에 가서 불러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3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시계로 하면 9시에,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나가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 왜 놀고 있느냐,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또 3시에도 또 6시에도 그리고 11시에도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장터에서 아무 일 없이 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주인이 와서 일하라 이랬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이 일꾼들을 이 상상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포도원으로 그들은 다 달려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구슬땀을 흘리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뭐 쉬지도 못했겠지요. 아무튼 하루 종일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해가 서산으로 기웃기웃 이렇게 저물어 갈 때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다 부릅니다. 이리로 오라. 시원한 저녁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에 주인이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부릅니까? 왜 주인이 그들을 부릅니까? 품삯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꾼들에게 이 시간은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들이 낮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저녁때에 서늘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때에 자기들에게 임금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품삯을 받게 되면은 하루 종일한 모든 수고와 고생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며였던 그 날의 수고가 기쁨으로 한순간에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성도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보상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핍박과 고통을 견뎌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도 빼앗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한 가지 기다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재림을 이들은 그렇게 기다렸을까? 그것은 재림의 날에 위로와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위로와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와 또 고생과 어려움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게 될 위로와 보상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 비방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업을 빼앗기는, 그래서 즉 말하자면 재산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산업, 즉 재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이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당하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모세도 그러하였는데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과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기를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그 어려움도 그가 상 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보상이 재림의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바라봅니까? 기대합니까? 그것 때문에 재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는 수고와 노력은 땅의 티끌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수고는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하는 무슨 수고든지 헛되지 않게 됨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그 초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초림을 열망하고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가장 열렬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처음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열망했습니다. 그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쩐지 간에 성경에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이 수고한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한 성도들은 그 재림의 날을 열렬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도 의미가 있고 아주 중대합니다. 또 위로와 보상을 받는 것, 그것도 아주 너무나 우리들에게 귀한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마지막 날에 그 재림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의 소리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이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물질적인 개념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은 무슨 물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라, 천국은 온갖 황금으로 또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가면은 그런 보석과 황금집에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다 마치 천국이 그런 물질적인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의 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나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장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보석의 비유를 든 것이지 천국이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천국을 갖다가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보물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랴.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먹지 못했던 뭐 과일들이나 이것들을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다섯 처녀들이 혼인잔치를 하러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신랑이 거기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 없다면 신부들이 이 처녀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간 그 집이 아주 궁궐같이 의리의리하고 또 혼인잔치에 차려놓은 음식들이 아주 뭐 너무나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뭐 가득하고 또 음악들이 들려오고 무슨 뭐 장식들도 그렇게 휘황찬란해도 자기네들이 혼인잔치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신랑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처녀들에게는 그 장소가 하등의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가지고도 아마 그들의 마음은 불행하고 내 신랑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찾을 것입니다. 다섯 처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이 없으면은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개념보다도 그 외적인 부수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모든 충만하신 예수여 당신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큰 보화보다도 더 큰 보화가 당신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풍성함이여 나의 분깃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즈가 너무나 잘 성경적인 의미를 시에다가 쓴 것 같습니다. 나의 분깃은, 그러니까 나의 소유는 오늘날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나의 분깃은 내가 천국에서 소유할 것은 황금집이다. 내가 천국에서 소유할 것은 맛있는 음식 먹는 거다. 내가 천국에서 소유할 것은 일 안 하고 편히 쉬는 거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윌리엄즈는 나의 분깃은 나의 천국에서의 소유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에 와서 소유하기를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소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귀간에 오셨고 말구이에 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급기야는 강도들이나 이 사형당하는 그 십자가 형틀 위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렵게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에 처음에 왔을 때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지금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양이,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그의 아름다운 군대와 함께 시온산 위에 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시는 그 모습을 이런 시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그의 아름다운 군대와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신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그 시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 그리스도여 당신은 샘입니다. 깊고도 달콤한 사랑의 샘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맛보았던 시냇물을 하늘에서는 더욱 시원하게 마실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가득 찬 그곳에서 그분의 자비가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영광, 영광이 솟아오른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땅에서. 그렇게 위에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면은 거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생명의 맛을 누리게 될 것을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순서를 예배 순서를 맡았던 사람들은 참 스펄전 살아생전에 그가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시간에 마지막 순서로 스펄전이 가장 좋아하던 찬송을 하나 불렀는데 그 찬송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숨쉴 때에 그 장막은 산산이 부서지리니 죽음으로 나는 죽음을 벗어나고 삶은 영혼을 얻네.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보좌 앞에서 배치리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이 주님과 영원이라는 이 외침이 성도들이 재림을 갈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자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재림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처녀들이 밤늦게 신랑을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면은 신랑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랑이 가지고 올 그 선물을 소망해서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신랑이 가져올 그 다른 것 때문에 신랑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면은 신랑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유인데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교회는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이 땅에서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것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이날은 굉장히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에 다시 없을 그런 날이 될 것인데 그날에 온 하늘이 떠나가고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이 시간의 세계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날에 참된 성도들이 간절하게 열망하고 간구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영원한 결별이고 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놀라운 위로와 보상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날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도 영적으로 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듯이 여러분들도 주의 재림의 날을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던 그 열렬한 소망과 희망을 생각하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왜 기다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가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에 대한 모든 위로와 보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누릴 그 복락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이 땅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